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에 북한 국적 용의자가 모두 5명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오늘 김정남 피살 관련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7일 검거된 이정철 외에 이지현, 홍종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들 외에 이지우 등 다른 북한 국적자 3명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라힘 부청장은 용의자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면서 이번 사건 배후에 북한의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의 외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김정남 시신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김정남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현지 보건당국의 부검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독살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베트남 여성 1명과 인도네시아 남성 1명, 인도네시아 여성 1명과 북한 국적의 이정철 등 모두 4명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한국 정부는 피살자가 여러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용의자 5명이 모두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면 전 세계가 규탄해야 마땅할 중대한 테러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을 재개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중국 외교부가 토요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독일 민헨 안전보장회의 연설 직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대화이고 하나는 대립이라고 전제한 뒤에 대화를 지속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어서 2009년 이후로는 6자회담이 완전히 단절되고 점차 대립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관계 당사국이 협의장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은 전날 독일 본회에서 진행된 왕부장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진정시키라는 강경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법원의 행정정지 조치에 부딪혀 대안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에는 더욱 강력한 이민자 통제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을 수천여 명 늘리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한 법원의 추방 재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내일부터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독일 민헨 안전보장회의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독일, 프랑스 등과 4개국 외무장관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했는데요. 우선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련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고요.
네, 며칠 전에 말한 이 대변인의 말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시간 사이에는 약간의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사 상황에 어떤 또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대변인 말처럼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 김정남 씨 살해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고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은 아직 말레이시아 정부가 확실한 그 확인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네.
말레이시아 정부도 김정남 씨가 살해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사건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김정남 씨는 이때 당시에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마카오로 떠나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김정남 씨는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자동으로 항공권을 발급하는 그 기계 앞에서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그때 여성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명은 정면에서 입을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뒤에서 김정남 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있었던 여성이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설도 있고,
네,
천을 입에다 가져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스프레이로 뿌린 것이든 또 입에 가져간 것이든 그 내용물은 아주 치사량이 높은,
네,
그런 독극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정남 씨는 이 사건 직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항 클리닉을 갔는데 이 상태가 클리닉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옮기던 도중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라 외부인의 공격에 의한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확인된 사안입니다.
네. 처음에 보도될 때는 뭐 독침으로 뭐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늘 자국은 없었다 이제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스프레이 또는 뭐 독극물을 묻힌 이제 수건 같은 것으로 이제 얼굴을 감쌌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나라의 그 텔레비전 보도 이런 데를 보면 현장에서 CCTV로 찍은 그 사진 뭐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돌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가 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말레이시아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는데요. 범인 체포와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범인 체포와 관련해서 공항에서 공격을 가해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그 여성을 체포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5일 첫 번째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 여성인 도안 티 흥엉을 체포했고요. 16일에는 두 번째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용의자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체포된 두 여성이 장난인 줄 알고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레이시아 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 1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행동을 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공작원이 현지 여성을 시켜서 일종의 청부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고요. 사망한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은 15일 마쳤으나 아직 정확한 극살 원인 무엇에 어떤 독약을 썼는지 이런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때쯤은 얘기가 나온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그쪽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의 움직임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북한 대사관의 동정은 어떤가요?
예, 그 현지의 북한 대사관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측은 김정남 씨에 대한 부검 이 과정에 상당히 관여를 했고요.
네.
또 이후에는 그 시신 인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김정남 씨 부검 현장에 참관을 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인 규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또 하나는 시신 인도입니다. 이 북한 대사관 측은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 공식적으로 김정남 씨의 시신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 VOA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족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그런 다음에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시신 인도 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칫 북한 당국에 의해서든 어떤 쪽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규명 그리고 발표 이후에 시신이 인도돼도 인도돼야 한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북한에서 인도네시아 측에다가 화장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확인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이만큼 국제적인 세계적인 관심을 쏟는 사안인데 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수사는 그렇게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고 또 현장에는 전 세계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혼선을 주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어떻게든 북한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하면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그 외교적인 어떤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뭐 북한에게 소행인지 아닌지 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에 1980년대 북한이 특수공작원을 버마에서 보내서 버마 아웅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17명의 그 강요 또 대통령의 그 참모가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는 이 같은 사건을 확인을 하고 그 뒤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복형이 있었는지 또 뭐 죽었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김정남이 어떤 인물이고요. 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기도 한데요. 김정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여인인 성혜림 사이에서 1971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살아생전에 약 4, 5명의 그 여인과 그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혜림은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여인에 해당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북한에서 붕괴선의 마을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성혜림과 1970년대 초에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김정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장남에 해당되는데요. 김정남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김정남은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에 들어가려다 발각돼 추방되면서 그 사진이 공개됐고요. 이것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김정남은 일본 당국에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려했다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또 이것은 김정남에게도 큰 문제가 됐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눈밖에 났다고 합니다. 또 그 뒤로서 이 일 다음에 김정남은 홍콩, 마카오를 떠도는 신세가 됐고요. 또 가끔 또 중국 공항 등에서 일본 기자와 만나면서 그 인터뷰 이런 것을 하긴 했는데요. 그 발언 중에는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다는 점인데요. 이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2년에 김정남을 본격적으로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것이 아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찰총국 등은 지속적으로 암살 기회를 엿보다 이번에 암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정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녹음을 하는 이 시간까지 부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부검이 끝난 것은 확실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공식 발표에 앞서서 이런저런 추정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사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리에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부검하고는 별도로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하는 것과 네. 또 일단 수사 말하자면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성 4명입니다. 사건 직접 살인행위 범죄를 저지른 여성 2명은 이미 체포된 상태인데 이 같이 있었던 남성 4명은 아직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4명을 체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머지않아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네, 워낙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또 북한에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국적도 뭐 여러 가지고 그래서 참 그 시원시원한 그 결과가 나오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언론들도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예, 사실 한국 언론들과 또 일본 언론들 그리고 그 나머지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미국 등지의 언론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국정원이 추정을 하는 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가 김정은 정권 이라고 하는데 거의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도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상 북한 정권이 배후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그런 전제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그 언론 보도를 잠깐씩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로는 아직 이번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사실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에 쏠리는 그런 관심을 감안해서인지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상당히 큰 중요한 오보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 사례가 대표적이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유력한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사망한 것 같다라는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바로 체포가 된 것으로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구금 상태니까요. 오보였고요. 또 교도통신인데요. 마찬가지로
네.
이 남성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네. 그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보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오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김정남이 사망 당시에 복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네.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현지에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내용으로는 김정남은 김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여권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항공권도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도 이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그 페이스북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된 김정남의 여권은 실제로 그것은 북한 정권이 발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위조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정남 씨는 실제로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도
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진들을 많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암살인 것으로 사실상 단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이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 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소행으로 단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스탠딩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이거는 상시적인 명령으로 김정남을 죽이도록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발송해서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호소를 한 적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밀어보면 이번 사안은 바로 이런 호소를 김정은이 외면한 것이고 또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물론 이런 발표는 김정남의 살해된 말하자면 사건 수사가 진척 중인 상황에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동안의 한국 국정원이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 국정원도 100% 이거다라기보다는 단언을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지만 단언성의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김정남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또 김정남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북한에서 이른바 백두혈통, 그러니까 집권 김씨 일가의 혈통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은 북한에서 김정은밖에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이번 살해 사건을 한국 국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김정남은 이미 권력 세습 경쟁에서 밀려나서 중국, 마카오 또 이 동남아를 떠돌고 있는 신세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김정남을 그러면 죽여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최은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남은 이미 그 2000년대 권력 세습에서 밀려나서 별다른 뭐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마카오, 또 이번에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것이 불과하죠. 무슨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반대 행동을 했다거나, 저 5년 전에는 또 뭐 중국 공항에서 무슨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 4년 동안은 뭐 그런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런 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김정남을 만일 북한이 죽였다면은 왜 암살했을까? 이것이 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약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남에 대한 암살, 만일 북한이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아까 그 국정원 그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스탠딩 오더 한 5년 전에 또 뭐 한 4년 전에 이미 내려졌고 호시탐탐 틈을 보다가 지금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조용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죽였냐 이런 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그 북한의 그 특수한 그 정치 체제, 정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은 일종의 그 신정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무런 흠이 없는 일종의 그 최고 존엄이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누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최고 지도자가 된 마당에 그것이 이복형이 있고 그 이복형이 일본 언론과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의 그 추정이자 그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보고에서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하도록 했는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의 설명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계산적 행동, 그러니까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적 행동보다는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북한 내에서 사실 굉장히 예측 불가의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측근을 처형을 시킨다든지 또 네. 강등시키고 이런 조처들이 많이 있어서 밑에 고위 관료들도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네.
그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국정원장은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윤국한 기자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 김정은 위원장이 해온 그 공포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김정남 살해가 배후가
네.
한국 당국의 추정대로 확인이 된다면
네네.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족까지도 자신의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남이 그동안에 해외를 떠돌면서 호텔 또 뭐 도박장, 그 유흥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를 이제 들락거리면서 살았다는 것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랬는지 혹시 그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은기 기자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이것이 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고 뭐 돈은 상당히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 한국과 일본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북한이 아마 생활비를 대준 것 같다. 그러니까 네. 평양에 살지 않더라도 마카오나 홍콩에 살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그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권을 주든 아니면 뭐 직접 돈을 주든 평양에서 아마 돈을 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뒤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돈 관련된 건 워낙 지금 뭐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장성택이 뒤에서 도와줬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도 이제 설에 불과한 거고 확실하게 이거를 뭐 증거를 뭐 찾았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김정남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과연 무사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김정남은 이제 본처가 있고 또 후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내연녀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여행할 때 같이 다니기도 했다라고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물론 김한솔 군, 네. 그 장남 아닙니까?
네네.
대외적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했었고요.
네.
또 그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를 독재 체제라고
네.
언급하기도 했고 해서 그 서방 세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개방적으로 여느 서방에서 자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네. 밝은 모습에 외국어도 능숙하게 하는 그래서 파리에서도 정치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져 있는 사안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도 그 소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정남이 사망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확인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명명백백하게 김정남 사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파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어쨌든 체류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사건이고 만일 이것이 북한의 그 공작으로 밝혀질 경우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대단히 이것은 불쾌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 그 아웅산 테러 사태처럼 말레이시아가 외교적으로 아마 북한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이미지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이 언론 보도를 해서 이 같은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뭐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이복형과 그러니까 형제죠. 이복형과 장성택 고모부를 자신이 죽인 이런 잔인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아마 국내 또 국제적으로 받게 될 거라서요.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것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당정군 간부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집권한 지 5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처형, 숙청한 사람들이 약 34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측근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혈족에 대해서도 테러를 저질러서 암살을 했다 이런 것이 그야말로 알려질 경우에 당정군 간부들이 대단히 아마 그 반인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정복배 즉 최고 지도자 앞에서는 내내 그러고 굽신굽신하지만
네.
돌아서서는 딴 마음을 먹는 이런 현상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이 이번 사건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앞서서도 그 미국의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요. 평양발로 AP통신이 보도를 했지만 김정남 사망 소식은커녕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더라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복 동생의 북한 정권 통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정권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요. 또 사실 김정남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형제라든지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도 부인이라든지
네.
자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암흑이다시피 알고 있는 사안들이 없었고 또 공개되는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맞자면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이 독재자들이 주변에 대해서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비단 북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김정남에 대해서도 전혀 아직까지 한 줄의 보도도 관영 매체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북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큰 뉴스가 돼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인데 이제 이 중에 이 탈북자들은 사실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그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그 공식 발표나 뭐 정책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그 이번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나자 한국에 있는 탈북자 중에서도 그 특히 고위 탈북자 출신
네.
예를 들면 태영호 전 그 영국 주재 공사라든가 북한에 그동안 위협을 받아온 그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강화했고요. 동시에 그 한국 언론 또 미국 언론 일본 언론들도 이 같은 그 말레이시아 수사 상황의 속보를 그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언론에서는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방송에서 단 한 번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또 미국 언론 반응은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미국 정부는 이 사안 자체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번 사안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한 적은 있지만
네네.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들은 대강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인용을 해서
네.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수사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추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큰 뉴스였는데 나중에 그 소식이 워낙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묻혀버린 것 같은 그 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정거리가 5,000km 정도에 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한국 당국은.
네.
그리고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물속에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지상으로 가지고 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이 미사일 북한은 북극성 2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미사일이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 이것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네.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이 새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ICBM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아주 큰 관심거리였는데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곧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밀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추가 개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사실 북한이 예상을 깨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네. 대응을 할 것이다 북한이 네.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행정부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거에 대해서 네. 미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강하게 대북 정책을 좀 더 강한 쪽으로 유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달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맞물려서
네.
북한도 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상당히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같이 모여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3자 외교장관회의를 이례적으로 열고 공동성명까지 네. 발표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대응 그리고 네. 또 추가 제재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김휘재 씨는 지난 2006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북한에서는 녹음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가 있었어요.
밤마다 몰래 바깥 세상 소식을 듣다가 세상의 낙원이라던 북한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만 봐도 엄청 부러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자라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두 차례의 시도 끝에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태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도착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네, 안개비가 내렸어요. 근데 되게 그 시간대는 조용하고 공항이 워낙 넓으니까 좀 한적한 느낌? 막 번화가 이런 거를 상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낯선 한국 땅에 정착하느라 마음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런 성장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그런 고통이 있나 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괴로움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다는데요.
말을 배워야겠다.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 밥 먹나 뭐 이러면 그걸 계속 돌아오면서 계속 따라하고, 예,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항구도시 부산에 보금자리를 꾸렸던 치과기공사 김휘재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모든 게 좀 다 낯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질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어디를 가면은 많이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좀 그런 시선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북한 사투리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시선들이 제일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싫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휘재 씨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주하는 사람마다 마치 휘재 씨를 탈북자라고 다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의 날씨도 좋았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도 좋았는데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두리번거려야 했던 그 마음이 휘재 씨를 더 주눅들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뭔가 많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때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인데 뭐 난데 이렇게 편하게 그 뭐 어떠한 뭐 선을 넘지 않는 뭐 그런 거라면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나와 함께 간단하게 살림살이를 마련해 놓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컴퓨터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쪽을 아마 두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컴퓨터도 배우고 또 거기 복지사 쌤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 가까이 있는 복지관에서 가르쳐주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이곳저곳 한국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무엇이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사들이 높게 쳐놓았던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외적으로는 내적으로 다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좀 세련미,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말투도 되게 상냥하고 또 이해 폭도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던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그게 어찌 보면 많이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0대 초반의 청년 휘재 씨. 많은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휘재 씨는 일자리 구하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오는 길까지 연결해주는 대가로 약속했던 브로커 비용을 내고 나니 당장 써야 할 생활비가 부족했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된 상황에 대학 공부는 언감생심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 정작 와보니까 공부보다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착 그 비용을 처음에 자기가 받는 것을 브로커에게 또 다 주고 나면은 뭐 빚, 오히려 빚을 지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이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누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먼저 건넜던 것도 휘재 씨였고 한국으로 가자며 라디오를 들려준 것도 휘재 씨였기 때문에 누나를 보호하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휘재 씨는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놓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정착했을 때는 선반, CNC 가공, 기계 가공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예 초보로 이제 들어가서 예, 처음에 이제 그 기계 다루는 법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뭐 며칠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CNC 선반도 그 기계 조작 능력에 따라서 많은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수치를 입력했을 때 뭐 어떤 것이 나온다라는 그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버텨낼 수가 없었나 봐요.
웬만해서는 오래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고로 이어지는 기계를 다루는 현장이었고 휘재 씨를 울컥하게 만드는 거친 부산 사투리, 하루 4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야 했던 그 머나먼 출퇴근길에 우울한 생각을 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어찌 보면 저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나를 좀 무시하시는가? 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출퇴근 거리도 거의 1시간 40분 정도였고 다대포에서 그 녹산공단까지 지금은 중간에 다리가 생겨서 한 뭐 4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3개월도 채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게 첫 회사를 좀 굉장히 힘들게 그만두고 많이 괴로웠었죠. 아,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정착을 못하고 있구나. 뭔가 나고자가 되는 그런 자신이 미움?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기대가 컸었습니다. 한국에만 도착하면 무엇이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예 더 깊숙이 한국 사람들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 문화를 배우고 여기 언어를 배우고 여기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숙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기숙사.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면 보통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되게 원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자.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먼저 정착한 탈북자 선배들이 알려준 일자리였습니다. 부산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구미. 구미는 공업단지여서 일할 곳이 많다며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일은 솔직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산보다. 왜냐면 거기는 12시간 주야간으로 일을 하는 곳이었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특근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은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는? 그런, 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곳이었어요. 왜냐면 그쪽,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할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수 있었으니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 속에서 적응을 하고 어울리고 즐기고 있다는 것,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랑, 아, 이건 아니야, 나한테 안 맞아라고 하는 자세랑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걸 내가 직접 해보고, 아, 이런 거 괜찮네,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여기 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지역 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냥 거칠고 투박한 맛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구미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경상도 남자들의 의리와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가끔 저는 좀뭐 일을 하다가 좀 힘들거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때도 물론 북한 생각이 많이 나지만, 또 힘들었을 때는 또 그쪽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뭐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2년 정도 됐을 때, 휘재 씨는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온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는 꿈이 없을까? 꿈 같은 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몇 년을 거의 한국에 와서도 한 2년, 3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2년차의 치기공사.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김휘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